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7월 13일 일요일.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는 일을 시작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의 반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는 부정의 표현으로 그를 모른다고 선언한다. 그는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한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이 말했는가? 예수께서 친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모른다는 말은 얼마나 비극적인 말인가. 애굽과 그 왕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고 한 바로의 다음 선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며 애굽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의 상징임을 나타낸다. 이와 동일한 태도는 수천 년 후 프랑스 혁명에서도 나타났다. 바로는 자신이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최고 권력, 힘, 지성에 대한 믿음을 자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만하게 말하였다. 그것은 무신론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일에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굽과 마찬가지로 불신과 반역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269. 교훈입니다. 애굽처럼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며 무신론을 상징한다. 묵상. 나의 주변에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주님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적용. 당신이 여호와를 안다고 대답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며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새 제도에 의해 임명된 한 사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언사로 말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로치 못하는군. 이제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리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향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시대 대쟁투 274. 세상이 모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이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돌아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과 야심으로 하나님을 놓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3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이 앞에서 물러나서 다윗은 그의 교만과 야심에 의해 인구 조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요압조차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장군이었던 요압은 그동안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압도 최소한 지금까지의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의 인구보다 100배나 더 많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의 말과 다윗의 태도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이 요압처럼 말했어야 하는데 믿음도 없던 요압이 다윗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요압 외에도 많은 군대 장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요압과 함께 왕의 명령에 그들의 의견을 표현했지만 다윗은 재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리자가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 가까운 사람들 또 공적인 자리에서의 사람에 의한 깨우침, 책자들, 천연계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대리자로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훗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 속에 등장합니다. 고등 비평학자들에 의하여 성경의 역사성이 부정되어질 때 그것에 대하여 반증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땅에서 나온 돌들이었습니다. 고고학의 발달로 인하여 성경 당시의 유적들이 그곳에 발견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헛된 일이 아닌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고고학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포도나무를 심었는가 하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40장에서 애굽이 죄수가 되어 있었을 때 그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꿨고 거기에 포도나무와 또 포도 열매를 갈아서 그 즙을 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집트에는 포도나무를 길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역사는 이집트 땅에서는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 땅에는 포도나무를 심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과 역사의 기록이 서로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고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에 없는 이야기가 담긴 성경은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역사적 문헌 가운데는 이집트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집트의 유물들이 땅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한 동굴이 발견됐는데 그 동굴의 벽화 속에는 특별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포도나무가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 포도나무를 따는 장면 또 한편에서는 딴 포도를 발로 밟고 또 그 옆에는 그 즙을 항아리에 담는 장면이 담긴 그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그 돌에 기록된 내용에 의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문헌 가운데 증명되지 못했던 이집트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임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처럼 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입니다. 노아 당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원치 아니함은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여러 대리자들을 통해 호소하시는 음성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여러 장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아니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자기 확신이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후에 교만과 야심으로 인한 확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므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힘으로 이웃나라를 정복하여 나라를 넓힌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도 기쁨이 되리라는 다윗 자신만의 확신이 주위의 어떤 말도 듣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확신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도 않은 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껏 그리고 소신대로 그의 확신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양심껏 그리고 소신대로 그 자신의 확신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소신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확신이란 대부분이 자신의 본성에 맞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옳게 깨달음으로 만들어진 확신이 아닌 대부분이 자신의 본성에 딱 맞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사람들은 느낌으로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본성 자체가 이미 생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의 확신은 결국 사망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산 사람으로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산 사람으로 지탱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뒷부분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발견되어지도록 재해석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이 발견되도록 조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서 온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의 호소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만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유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향해 나갈 때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시행되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들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천년계를 명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방송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림교회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세 인물 에이티 존스와 이제이 웨그너와 또 켈로그, 존 하비 켈로그라는 세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들과 엘렌지 화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 외에 먼저 윌리엄 밀러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회를 창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윌리엄 밀러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재림교회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782년에 태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피츠필드라는 곳에서 16명의 자녀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아버지는 미국 독립전쟁에서 대위로 참전했고 그의 어머니는 침례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고작 18개월밖에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독서열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그는 보통 이상의 교육을 받은 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밀러는 이른 나이부터 글 쓰는 재능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글 쓰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죠. 15세에 그는 개인적인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803년 일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했던 날 일요일 오후 난 내 자신을 붙들어 매어 폴트니의 루시 스미스 양의 배우자가 되기로 서약했음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본서리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그녀의 것 오로지 그녀의 것이 될 것을 입증한다. 그녀도 만약 한 마음이라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그들은 결혼하여 거의 50년 후 밀러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물실론자들인 볼테르나 토머스 페인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밀러는 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세상은 창조했지만 인간 역사에는 개입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를 비웃고 침례계 목사였던 그의 할아버지와 삼촌을 조롱하기도 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던 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된 종교여, 그대 천사의 얼굴로 임하여 이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혀라. 내 가슴 속에서 이 파괴적인 정력을 몰아내고 내 슬픔을 잠재워 내 안식을 회복하라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글을 썼습니다. 밀러는 1809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마침내 치안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유지가 되었고요. 1812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육군 중위로서 그의 휴하에 47명의 병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훗날 대위가 되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하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 상태로 나는 내 조국을 위한 복무에 들어갔다. 나는 적어도 인간의 품성 속에서 희망의 별 같은 하나의 밝은 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애국심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기에 애국심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1812년 전쟁의 대부분은 뉴욕의 로우 햄프턴에 있는 밀러의 집 주변 161km 이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미국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였던 플라츠버그 전투에 참전하여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밀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뜻밖의 일격으로 거둔 그런 놀라운 결과는 나에게 사람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의 역사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 초인간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만 믿었다고 했습니다. 전후의 밀러는 정식 교우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816년에 로우 햄프턴 지역사회는 플라츠버그 전투 기념행사를 계획했는데요. 다음 일요일에 밀러는 설교를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읽기 시작했는데 감정이 복받쳐 다 읽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회심의 시초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주일 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했다라고 수례했습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이죠. 1818년에 그는 다니엘 8장 14절과 기타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1843년쯤에 재림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 밀러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친구들과만 개인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전해야 하겠다는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농부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마침내 1831년 8월 토요일 아침 그는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설교하라고 부탁한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0분 후에 그의 조카가 인근의 드레스덴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그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소녀는 걷고 배와 말을 타고 26km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는 밀러가 설교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래 씨름한 후에 밀러는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부흥집회를 마치고 드레스덴에서 돌아오자마자 버먼트의 폴튼이에서 또 설교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후 13년 동안 그는 3,200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그가 작은 도회지에서 설교했지만은 1839년에 프로모터이자 편집자로 일한 조슈아 하임즈를 만난 후에는 대형 도시들에서 모여든 밀러의 청중이 수천 명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방에서 반대를 만났는데도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밀러주의자, 곧 재림을 기다리는 밀러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밀러의 설교는 세상의 편집자들에게도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 편집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그의 강의에 참석하고 그 사람의 훌륭한 성품, 그리고 그가 이뤘고 또한 지금 이루고 있는 큰 선행에 더 많이 알게 된 후 그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말을 5분만 들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진실성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고 그의 논리와 지식의 교훈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이었던 엘렌 하몬, 다시 말해 엘렌 지 화이트의 청년 시절의 이름이죠. 엘렌 하몬이 1840년과 1842년에 두 번 밬러의 설교를 들었을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는 말이 침착하고 능숙한 그리고 명확한 사람이었다. 그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청중의 주의를 성공적으로 사로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두 번의 실망 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내가 두 번 실망을 겪었지만 아직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내가 적들과 조롱하는 자들로 에워싸워 있지만 내 마음은 아주 평온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 소망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예언 내색이 불발로 지나갔지만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의 신앙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윌리엄 밀러와 제2 재림운동을 묘사하는데 무려 5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1842년에 메인주 포틀랜드를 방문한 일을 회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고 동정적이었다. 장래의 모든 좌석이 만원이 되고 강당과 연단 주위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을 때 그가 연단에서 통로로 내려가 노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자리로 안내한 후 다시 돌아가서 강연을 계속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자신의 봉사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상하게 돌봤고 그의 몸가짐이 자애롭고 마음가짐은 온화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 밀러라고 부르는 것이 잘 어울렸다. 의미있게도 엘렌 화이트는 그의 봉사와 영향력을 개신교 종교개혁과 연속성상에서 보고 그를 미국의 개혁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그에게 성경을 열어 이해하도록 해주었고 위험한 순간들에 그를 보호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재림운동을 일으켜 하시고 그를 보호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1846년 4월에 오티스 니콜스가 엘렌 화이트의 첫 계시를 말하는 팸플릿을 밀러에게 보냈습니다. 니콜스는 이 팸플릿 뒷면에 엘렌 화이트의 경험을 소개하고 밀러에게 그녀의 연애 선물의 진실성을 받아들이라고 독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러가 보인 반응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밀러는 1848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1849년 12월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로우 햄프턴에 있는 그의 무덤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종의 귀중한 유해를 지키고 있으며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연애석을 잘못 이해했지만 큰 재림 대각성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이었고 결국 하늘에 가서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엘렌 지 화이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창설하거나 또 재림교인으로 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가 창설했고 그래서 재림교회도 시기를 정한 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나온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의 인도를 받아서 나타나게 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A.T. 존스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하이오주 태생인 A.T. 존스는 1890년대 재림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가 교회를 배도하였습니다. 존스는 1874년 워싱턴주의 포트 왈라왈라에서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동안에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곧 태평양 북서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1885년에는 Signs of the Times 영문 시조와 Sabbath Sentinel 종교자유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편집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E.J. 웨그나라는 사람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A.T. 존스가 이 재림교회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엘렌 화이트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점점점 빛나게 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너를 부르겠느냐.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